과거나 현재나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외교며 정치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20장에 나오고 있는 아수르와 애굽과 이 이스라엘 민족 간에도 역시 이런 강대국과 약소국의 어떤 복잡한 그런 정세가 얽히고 설키면서 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역사를 보다 정확하게 알 때에 그 말씀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에게 보다 더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던 이 당시,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당시는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지금 말하는 이집트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 그 지역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과 지금의 중동이죠. 이게 또 일어나면서 굉장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그것의 위협을 느낀 애굽이 그동안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게 조아리고 부하 노릇을 했던 그런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이게 연합을 맺습니다. 연합을 맺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신흥 강국과 한판 일전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전쟁의 기운이 감돌던 그런 당시입니다. 곧 있으면 큰 전쟁이 일어나요. 1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동원해서 엄청난 전쟁이 이 사막 한복판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양쪽의 강대국 사이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대나라,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끼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한반도를 생각하면 코리안 페니슐라를 이렇게 생각하면 나요. 큰 나라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도 강대국이고 또 멀리는 미국이 있고 그 사이에 껴서 이 우리 민족은 전쟁을 5000년 역사 동안 900번이 넘도록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에 한 번, 2년에 반에 한 번꼴로 전쟁을 치른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인사말이 뭐예요? 밤새 안녕하세요. 낮에는 뭐 남쪽에서, 밤에는 북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언제 어떤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내놓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인사말이 뭐가 됐다고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나라 인사는 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진지 잡수셨어요. 전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밥을 굶을 때가 많은 거예요. 싹 가져가니까, 그냥 싹 훑어가니까. 오죽했으면 나뭇가지를 벗겨서 먹고 흙을 파서 끓여 먹는 그런 일을 다 했어야겠습니까만은. 그런데 그보다 더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오늘 애굽과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끼어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 한 나라가 되지도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꼭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이렇게 또 나뉘어 있었어요. 당신은 이 두 나라 합쳐도 대한민국보다도 작은 나라인데 지금 경상남북도 합친 그런 정도의 사이즈보다 좀 더 클까요? 그런데 그것도 반으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영토와 백만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이 그 양쪽 강대국에 끼어가지고 눈치를 봐야 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눈치를 봐야 하죠. 과거에 우리나라 조상들이 중국과 가까워서 중국과 하나 되었을 때 일본이 너 그러면 그렇게 까불면 가만 안 놔둔다. 일본이 자꾸만 그렇게 위협을 했던 옛날 구한말 때가 있었어요. 그때처럼 아수르가 으르렁댑니다. 너 우리 편 안 하면 가만 안 놔둔다. 그런데 애굽은 너 원래 내 동생이잖아. 너 나하고 한편 돼야 된다. 이러니까 이때 이사야가 살던 유대에서는 그래, 그래도 우리가 형님으로 섬겼던 이 애굽에게 붙어서 전쟁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애굽이 원래 센 나라 아니냐, 그런 애굽적으로 이렇게 모든 외교적인 것이 정세적인 것이 기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에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이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애굽입니까? 아수르입니까? 아수르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하나 되어서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너희들 큰일 난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 누구만을 따라라? 아수르를 따라라? 애굽을 따라라?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거듭되는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의 편이 되어서 참 전쟁을 하다가 히스기야 왕 당시에 산헤립 황제가 백만 대군을 끌고 들어와서 아주 유대를 쑥대밭을 내놓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말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한편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예언하는 그 예언하시는 그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가 어떤 차림새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옷을 벗고 예언했습니까? 옷을 입고 예언했습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로 벗었죠? 그냥 우던만 벗는 정도로 벗었습니까? 밑에 보니까 누구들의 예표가 되도록 그렇게 벗겨 놓으셨다고요? 아수르에게 끌려가는 애굽의 포로들처럼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벗겨 놓으시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어디까지 드러났습니까? 4절에 다시 볼까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르 왕에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어디까지? 벌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거의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다 벌거벗은 거예요. 아무리 이사야가 또 이사야 당시에 활동하던 이사야 전후와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자들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힘센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힘센 나라의 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저들은 결국 나에게 다 망할 자들이다. 이사야 20장 전후를 여러분 쭉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압, 아람, 애굽, 아스르, 메대, 바사 등등등등 그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에 에워싸고 있던 많은 나라들을 차례대로 다 멸망시킬 것이니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나만 의지해라. 나만 따라와라. 많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시고 경고하시는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800년에서 6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800년 전에서 2600년 전 그 20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예언하셔서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의 권력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 뭔가를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따르라고 그렇게 먹이시도록 목숨을 걸고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러한 예언을 해도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힘을 따라가지 마라, 악한 신을 따라가지 마라, 아무리 그렇게 예언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당장 저 힘센 나라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힘을 자랑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저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니까 당장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만 너무 많고 제사드리기도 귀찮고 뭔가 복도 주지 않으시고 지키지도 않으시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센 나라 애굽을 따라가며 그 애굽 황제를 따라가며 그들의 태양신을 따라가며 아수르를 따라가며 다신의 신을 섬기며 등등등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힘센 나라와 그 신들을 쫓기에 바빴던 만큼 하나님은 많은 예언자들을 일으켜셔서 그러지 마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지 마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만을 의지해라. 그들은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도 사람들이 타락한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가 있는 만큼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뺨을 맞고 보쌈을 당하여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런 경우까지 당하였습니다. 여기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나무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있고 교육자들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심령속에 파고들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오늘날의 세태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뭔가 좋은 것이 있어 보이는 그 무엇을 쫓아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방황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의 이해가 발달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점 관심이 줄어들고 뭔가 인간들끼리 힘센 인간, 뛰어난 인간 그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과 복을 얻을 수 있고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종교가 생겨서 이름 없는 신이요 이름 없는 종교가 생겨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과거에 이 당시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와 이 세상의 세태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팍한 인간들의 마음, 단단해진 인간의 마음들, 교만해진 인간의 마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의 마음들을 추스리기 위하여 강력한 방법을 쓰시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다 큰 남자를 벌거벗겨서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망할 것이다. 애굽을 따라가지 마라. 나를 따라와라. 애굽은 망할 것이다. 애굽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떠나지 마라. 그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예언을 해도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조차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가벗고 뛰면서 얘기를 하니까 오 저거 뭐야 하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남자가 갑자기 옷을 홀딱 벗고서 뛰어다니는데 안 쳐다볼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은 애굽은이 그러면서 이러고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 말을 저들은 생생하게 들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관심 있게 들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든 안 다가오든 적어도 그 사실만큼은 저들의 기억 속에 완전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애굽은 망한다. 나같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저들은 앗수르 왕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애굽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애굽의 신을 믿지 말며 오로지 나만 따라와라. 나만을 믿어라. 그 메시지가 저들의 뇌리 속에는 확실하게 심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벌거벗겨서 뛰게 하면서까지 그것도 3년 반 동안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다 큰 남자인데 그 사랑하는 종을 벌거벗겨서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예언을 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그 이사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왜 벗기셨을까? 그저 시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벌거벗고 뛰면 사람들이 보다 더 잘 보고 듣고 하니까 단지 그런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의 선지를 벌거벗겼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적용해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갖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하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쫙쫙 말라 들어갈 때가 언제 쫙쫙 말라 들어가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배가 고파서? 다이어트를 해서? 뭐 때문에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 쫙쫙 마를까요? 뭐 쫙쫙 마르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만 몸이 마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쫙쫙 말라 들어갈 땐 어때 어느 때에 목사님들이 마음이 쫙쫙 말라 들어갈까요? 응? 누가 변하지 않을 때?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우스갯소리를 했다가 집집마다 곳곳마다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을 믿고 사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합시다 라고 외쳤을 때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외치고 또 외쳤는데 뭐라고요? 마음이 탈까요 안 탈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벗어? 그랬던 당장 끌려가겠죠. 그 상상하지 마. 그래서라도 된다면 그러고 싶을 때 있어요. 저 여기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발가벗는 것보다 더한 일이 있어요. 당신의 살아가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벌거벗기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영화나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을 보면 예수님 팬티 정도는 입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입힙니다. 사실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남자가 그런 수치심은요 정말 사람이 전기에 감전된 것 이상의 수치 그런 아픔을 느끼게 한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아주 극악한 사형수들도 그 창피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더 애를 써서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의 독생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벌거벗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어른 남자들 옷 벗기는 것이 설마 재밌어서 그러진 않으셨겠죠. 그것도 자기 아들을 사신의 아들을 그것도 외아들을 그리고 결국 근본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어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뜨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애타는 끓는 마음이 얼마나 컸기에 그 사랑하는 종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눈만 뜨면 죄를 짓는 인간들을 향해 벌거벗기면서까지 그 희생과 그 모욕과 그 수치를 감당하면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배웠어요. 제가 여러분이 묻기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피부적으로 그것을 느끼십니까? 인격적으로 느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first.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종을 벌거벗겨서 수치심을 당하는 것까지 무릅쓰시고 그의 독생하는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벌거벗겨 수치심과 모욕을 당하게 하기까지도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두시기를 원하는 그 불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외롭지 않을 것이고 힘들지 않을 것이고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서 뛸 것이고 독수리 날개치며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시각을 조금 돌려서 이사야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이사야는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입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랑과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을 주신데 이사야야 네
벗어라.
예?
벗어라. 벗습니다. 됐습니까, 하나님? 아니, 밑에도 벗어라.
네?
그거는 안 되는데요. 바지도 벗었습니다. 뭐 당신은 바지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 바지를 벗었습니다. 이제는 됐나요? 오도를 떨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벗어라. 그러면 볼기까지 드러나는데요. 그래도 벗어라.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벗었습니까? 안 벗었습니까? 벗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되는데요. 그 다음은 안 됩니다. 이런 신앙 말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올 때에 너무 신나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조차 몰랐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 없는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인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완벽하며 온전하며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벌거벗는 것도 서슴치 않게 되는 것이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서슴치 않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이사야처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헌신하면서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수치와 모욕을 우리가 허용하지 못하여서 더 은혜받고 더 복받고 더 큰 역사의 장으로 나갈 그 길에 우리는 발목을 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나에게 어떤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벗으라면 벗으려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면 그건 믿음이 없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불같은 믿음, 그런 믿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뭐 좀 해라 그러면 아, 글쎄요, 하나님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맨날 고민만 하다가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고 예배 나오는 것이 늘 갈등의 어떤 조건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 땅 안에서 신앙의 즐거움, 믿는 즐거움을,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지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지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하나님 앞에 불같은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길 원한다라면 믿으시는, 들으시는 훈련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교회 나오시고 구역 내외에 나오시고 읽고 듣고 계속 하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 앞에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여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같이 쓰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 때 나 혼자 하나님께 동떨어져가지고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무엇이라도 비록 지금 내가 이해될 수 없고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는 분명히 크신 뜻과 온전한 뜻과 복된 뜻이 있을 것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순종하였더니 무릎을 치고 손뼉을 치면서 아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군요. 이렇게 날마다 놀라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 가운데 놀람의 연속 있는 신앙생활을 살면 누가 믿지 말래도 믿게 되고 누가 예배드리지 말래도 예배드리고 누가 헌신하지 말래도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나서 예배하거나 헌신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들으셔서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듣는 훈련들을 잘 하셔야 돼요. 듣는 훈련을. 경상도 어떤 할머니가 미국에 여행을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경상도 할머니가 아, 버스데이 그러는 거예요. 버스데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미국 할머니가 무슨 데이냐고 묻는 줄 알고 왓데이? 왓데이 그런 거예요. 경상도 할머니는 아, 버스다 하는 버스데이 그랬는데 옆에 있는 미국 할머니는 잘못 알아듣고 왓데이? 이게 몬데이냐 투스데이냐 묻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경상도 할머니가 에이 오늘이 저희 버스 왔다니까 버스데이 그러니까 이 미국 할머니가 아 버스데이 그러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새겨듣고 그 깨달음에 점점점 커가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 하면 아로 들으시고 오 하면 오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비비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아 했는데 왜 아, 어라고 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나의 몸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얀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 심령으로 느껴지면서 믿음이 역사되고 순종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기도를 지은 성 프란시스가 그 제자들을 뽑을 때에 했던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신학적인 지식을 물어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뽑을 때에 한 예를 들어 배추 한 100포기를 갖다가 딱 갖다 놓고는 야 이거를 이파리를 땅에 묻고 뿌리는 하늘로 속게 해라 뭐 이런 엉뚱한 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그 얼마나 유명한 신학도들이 프란시스한테 배우려고 참 먼 길을 마다고 왔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을 시키는가 하고는 그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떠나버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깊은 영성을 소유한 이 선생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은 제자로 뽑아서 정말 그와 같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영적 아비라고까지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저는 가끔 무엇을 얘기합니다. 집사님 혹은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혹은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참 여러분 힘든 인생 너무나 바쁘게 사는 인생 가운데 부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래도 이것만은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때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응하시고 따라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지금은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조금 거절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손해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책임지고 할 일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권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동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도 구역예배를 하는데 참 어렵게 모였어요. 근데 그렇게 모여주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가운데 나누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것을 채우셔야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늦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가 되어 살고 싶습니까? 자신의 종과 자신의 아들을 벌거벗기면서까지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가 못을 박아서 되겠습니까? 그 종들의 그 예수님의 심장엔 아니오라는 말로 우리가 못을 박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실진데 하나님 세상으로 행했던 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사람들에게 집중했던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물질과 영화에 향했던 이 마음을 내가 추스리고 돌이키고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로 모든 일 안에서 내가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직업도 나의 사업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과 자신의 아들을 벌거벗기면서까지 그 수치를 당하게 하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저라는 사람이 비록 말을 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말씀을 새겨주셔서 여러분이 이 생을 마감하기까지 이 메시지가 잊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맞도록 낚시를 하여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지만 그래서 날씨가 이제 시간이 변해서 아침이 되었을 돼가는 당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제 무트로 배를 대고 내리려는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목수인 예수님의 말은 맞지 않았어요. 역시나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이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수이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는 밤에 고기가 잘 잡히고요. 또 잡으려면 말이죠. 프랑크톤이 많이 사는 얕은 데다 그물을 내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침이 다 되고 그런데 또 깊은 데 가서 고기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근데 그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상식과 나의 삶이 너무나 바쁘게 치고 나가는 단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속도는 더 빨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모든 유혹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Above all. 이런 믿음의 눈,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셔서 그 종과 아들을 벌거벗기면서까지 우리를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모든 순리와 섭리와 하나 되셔서 오늘도 불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사랑하는 종을 벌거벗기고 그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벌거벗기면서까지 십자가 못 박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깊이 심령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모욕과 자존심과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시고 순종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 때에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의 크신 역사를 목격하며 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열정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